둘째 결정. 그의 새로운 신성한 신분에 내재하는 잠재성에 비춰서 결정될 수 있는 한, 자신이 창조한 지성체의 모든 계층에 속하는 모든 인격체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 나서 예수께서는 이제 생각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이 우주에 실존하는 모든 사물과 존재를 창조한 자임을 이제 온전히 자아의식하는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고 갈릴리로 돌아갈 때 당장 부딪히게 될 되풀이 되는 삶의 상황에서 이런 창조자 특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실 그가 머물던 바로 그 외로운 언덕에서 벌써 음식을 구하는 일의 문제가 대두됐다. 홀로 묵상한 지 3일째 되던 날, 인간 육신은 점점 배가 고팠다. 보통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음식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정상적인 창조 권능을 발휘하여 즉시 준비되는 적당한 육체의 영양분을 곧 만들어낼 것인가? 주님의 이런 중대한 결정이 너희에게는 가상의 적들이 이돌들로 빵이 되게 명하라고 그에게 도전했다는 하나의 시험으로 묘사됐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남은 수고를 하는 것에 관하여 또 하나의 일관된 방침을 결정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개인적 필요가 고려되는 한, 그리고 대체로 다른 인격체들과 자신의 관계에서도 이 세상에서 정상으로 실존하는 행로를 추구하기로 신중하게 선택했으며, 자신이 설립한 자연 법칙을 조월하거나 위배하거나 어기는 정책은 피하기로 분명히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인격화된 섭리사로부터 경고받은 것처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런 자연 법칙이 크게 가속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장담할 수는 없었다. 예수께서는 원칙적으로 자연 법칙을 따르고 실존하는 사회 조직의 조화를 이루도록 자신의 필생과업을 조직하고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하여 주님은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의 계획표를 선택했다. 그는 다시 아버지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며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낙원 아버지 손에 맡겼다. 예수의 인간 본성은 첫째 의무가 자아 보존이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이 시공간 세상에서 자연인의 정상적인 태도이며 따라서 유란시아 필사자의 합리적 반응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지 이 세계와 거기에 사는 피조물에만 관심 두지는 않았으며 방대한 우주의 다양한 피조물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도록 고안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세례로 말미암아 깨우치기 전에도 하늘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에 완전히 복종하면서 살아왔다. 필사자로서 다만 아버지 뜻에 그렇게 계속 절대로 의존하기로 단호하게 결정했다. 자연스럽지 않은 과정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자아 보존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신을 방어하기를 거절하는 방침을 계속 추구하기로 선택했다. 그의 인간 정신이 잘 알고 있는 성서의 말씀으로 결론을 공식화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배고플 때 음식을 구하는 육체적 성질의 식욕에 관하여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제 사람의 아들은 모든 다른 육체적 욕구나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자극에 관해 최종 선언을 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초인적 권능을 쓸 가능성도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쓰지 않았다. 이런 방침을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시종일관 지켰는데 그때 그는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당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모세보다 더 큰 이적을 베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모세는 사막에서 바위로부터 물을 끌어냈고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의 선조를 먹였다고 강조했다. 예수께서는 동포가 어떤 종류의 메시아를 기대하는지 잘 알았고 그들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권능과 특권을 갖고 있었지만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화려한 계획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기적을 행하는 행로는 옛날의 무지한 마술이나 미개한 주술사 풍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봤다. 아마도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연 법칙을 가속시킬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동료 사람들을 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자신의 법을 조월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주님의 결정은 최종적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민족을 가엾게 여겼으며 곧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땅이 열매를 만대로 맺고 한 포도나무에는 천 개의 가지가 있고 가지마다 천 개의 송이가 달리고 각 송이마다 천 개의 포도를 맺고 포도알마다 한 갤론의 포도주를 생산할 그때를 기대하도록 어떻게 유도돼 왔는지 잘 알았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기적적인 풍성함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히브리인은 기적에 근거한 전통과 이적의 전승에 오랫동안 젖어왔다. 그는 빵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해주러 오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단지 현세의 필요만 충족시키러 온 것이 아니었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 세상 자녀들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왔고 한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진지한 노력을 그와 함께 하도록 이 세상 자녀들을 인도하려고 애썼다. 이 결정을 내리면서 개인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나 순전히 이기적인 소득과 칭송을 위하여 신성한 재주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악용하는 것은 어리석고 죄 짓는 일임을 나사렛 예수께서는 지켜보는 우주에게 보여주었다. 바로 그것이 루시퍼와 켈리게스차의 죄였다. 예수의 이런 큰 결정은 이기적 충족감과 감각적 만족이 그 자체만으로는 진화하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진리를 극적으로 묘사했다. 필사자로서 사는 데에는 더 높은 가치 곧 지적 숙련과 영적 성취가 있는데 사람의 순수한 육체적 식욕과 강한 충동이라는 필연적 만족감을 훨씬 초월한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재능과 역량은 더 높은 정신 및 영의 능력을 개발하고 높이는 데 주로 사용돼야 한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새롭고 더 낮게 사는 방법, 즉 인생에서 높은 도덕적 가치관, 그리고 공간 세계에서 진화하는 인간으로 실존하면서 심오한 영적 만족감을 얻는 기법을 자기 우주의 피조물에게 드러냈다.